우리가 지난 36번에 걸쳐서 개역성경과 그 다음에 킹잼 성경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개역성경은 지난 한 100년 동안 이 한반도 땅에 사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보는 독보적인 그런 성경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많은 오류가 있다. 이거는 저만의 말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 이런 장로교 이런 데 신학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개역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본문이 있어야 돼요. 원문, 히브리어 그리스 원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문 본문이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안에 많은 부패를 포함하고 있다. 또 번역자들이 중국, 인도 이런 데 그 샤머니즘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의 기독교,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 사상을 머릿속에 가지지 못한 채 이런 그 중국적인 인도 하여튼 이런 토속적인 이와 같은 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뭐 귀신이라든지 음부라든지 이런 그 좋지 않은 이런 번역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중적인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삼중적 존재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은 성경 안에 183구절에서 영과 육을 영과 혼을 이렇게 뭉뚱그려 묶어갖고 요 표에 있는 것처럼 PPT에 있는 것처럼 스피릿 앤 소울 영혼으로 뭉뚱그려 놨어요. 원래는 영혼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영과 혼에 이런 구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 2장 7절에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개역성경은 사람이 생령이 됐다 해서 리빙 스피릿이 됐다고 하는 심각한 정말 심각한 그런 오류를 만들어 놓고 있다. 올바른 성경은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돼야 된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고 이 세상에 있는 성경 가운데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하는 건 개역성경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 15장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은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장 45절도 그리스말로 봐도 뻔하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는 게 이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다 맞는 건데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역성경 여기도 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면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영혼육 개념이 대다수 한국 사람들 또 심지어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부재하다 있질 않아요. 그것이 왜 있지 않느냐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개역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해서 혼으로 이렇게 다 번역했는데 킹잼 성경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자, 이거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 단어가 루하우기 때문에 이건 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가면 놀랄 만한 일이 있죠. 다음 개역성경 가서 어느 거나 똑같아요. 개역이든 개정개역이든 전도서 3장 21절 각주를 가서 보면 짐승의 혼 써놓고 밑에는 히브리 말로는 영이다. 이러한 번역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이 영이면 영이라고 번역을 해서 짐승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샤머니즘에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그냥 의도적으로 변개를 해놓은 거예요. 짐승의 혼이라 그러고 사람의 혼이라 그러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개역성경 안에 무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런 교리를 확립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역성경에 가서 보면 포도주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 근데 개역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의 대부분은 포도즙이 돼야 돼요. 포도즙. 그래서 오늘은 개역성경의 포도주는 대부분 오역이고 포도즙이 맞다. 아, 이런 제목으로 개역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분석하는 37번째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가끔씩 1년에 몇 차례 이제 집행을 합니다. 이 만찬에 우리는 영어 성경 이런 데 가서 보면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지금 21세기 사는 모든 사람에게 와인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게 포도주. 그렇지, 일단 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포도주 이렇게 되니까 아 포도주,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주의 만찬 할 때 포도주를 가져다 이렇게 따라서, 또 많은 교회가 심지어 포도주를 교회에서 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용이라고 해갖고 포도주를 담그는 이런 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도주, 포도즙, 주의 만찬, 성만찬 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좀 저와 여러분이 정화를 해야 됩니다. 정화.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가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주의 만찬을 먹으러 이렇게 모였는데 그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건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 가서 보면 The Lord's Supper. 주님이 제정해 주신 저녁 식사, 만찬. 그래서 이름이 Lord's Supper예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만찬이가 행할 때 나 Lord's Supper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Lord's Supper. 자, 심지어 개역에도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개역 성경도 정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주의 만찬이라고. 근데 오역이 있죠. 개역 성경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역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먹는데 그게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오역을 해놓으면 저건 개정, 개역도 다 똑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 모이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데 그 먹는 행위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 주의 만찬이 이렇게 이제 분명히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만찬 행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한번 가서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에서도 성만찬 한다 그러고 다음 주에 성만찬이 있다고 성만찬 위해서 떡을 준비해야 된다고 성만찬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 성만찬, 성만찬, 성만찬 그래요. 성경은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왜 성만찬이라고 그러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곱 가지 성사가 필요하다. 성사를 세크라멘트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천주교의 용어를 차용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 성사 중에 하나가 뭐냐? 성체 성사가 있어요. 성체를 먹는 성사. 천주교 사자가 이렇게 빵을 입안에 쑥 넣어주는 게 그게 성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먹는 그 의식을 그 사람들은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한 중요한 그런 성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카톨릭에서 그 분리가 돼서 나왔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천주교 이와 같은 지저분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로마 카톨릭 교회 성체 성사가 뭐냐?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사. 이런 미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십자가의 희생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든 아니면 우리 밥티스트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성경대로 믿기 원한다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와 같은 이 규례를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야지 이거를 성만찬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체성사는 다른 나라 다른 말로 미사라고 얘기해요. 천주교회들 미사 참여해야 된다. 미사. 그렇죠? 미사는 뭘 얘기하냐? 화채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채설. 제가 교회 용어사전 네이버에 가서 화채설 치면은 그러면 교회 용어사전이 뜹니다. 그 교회 용어사전의 화채설. 화채설은 이 채, 이 먹는 빵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뭘로 변화가 되냐? 천주교 신부가 딱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몸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그 순식간에 그 이 살과 피가 변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가 성찬시. 이게 성찬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용어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떡과 포도즙의 형상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실존 양식이 변화된다는 교리로서 천주교의 트렌트 공의회에서 교의로 선포된 이래, 언제 선포가 됐냐? 1551년에 선포가 된 거예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부정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만든 반종교개혁, 이게 트렌트 공의회예요. 여기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타파하기 위해서 뭘 결정했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채설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의로 선포된 이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로 화채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사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갖고 진짜 예수님 살과 피가 이 진짜 예수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희생시켜서 죽이는 이와 같은 행위가 미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토록 제거하신 거예요. 이게 단번 속죄입니다. 단번 속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교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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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미사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의 만찬의 빵과 그다음에 이 그림 보세요. 이 만찬에 사용하는 빵과 그다음에 빨간색 저 잔에 들어있는 저 빨간색 액체, 그렇죠? 이게 상징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살과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상징을 하는 이런 것으로 믿지 저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가 있어요. 또 하나 아이러니.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빵을 먹는데 모든 한국 교회는 다 떡을 뗀다 그래요. 여러분 떡이 어디 나옵니까? 떡이. 그렇죠? 이건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빵. 빵입니다. 이제 21세기예요. 지금 뭐로 쓰여 있어요? 브레드라고 써 있잖아요. 브레드. 예수님과 12제자 유대인들은 떡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런 거짓말을 성경 안에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거기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걸 그대로 옮겨놔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지 이거를 떡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나 제자들, 유대인들은 떡 같은 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예. 자, 밥과 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밥은 주식이고 떡은 뭐예요? 별식이에요. 가끔씩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건 매일 먹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먹는 케이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로 번역이 돼야 되냐? 브레드가 빵으로 번역이 돼야 그 사람들의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찐득찐득한 떡을 어떻게 뗍니까? 그렇죠. 빵 조각이 이렇게 부서져야 브레이킹하는 거예요. 몸을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깨져야 그래야 찢어진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수가 있거든요. 인절미같이 이 떡을 어떻게 부서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짓을 성경에 적어놓고 아이들에게도 떡을 뗀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떡이냐고, 이게 떡이 아니잖아요. 이게 빵이지. 이런 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지금 21세기, 지금 100년이 지났어요. 아이들 다 가면 이게 초등학교 몇 학년 다니면 다 브레드가 빵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개혁성경 이거 번역한 성서공회는 고쳐야 돼, 이거 빵으로. 자, 그럼 조금 아까 봤던 그 주의 만찬 거기 사용되는 이 빨간색 음료가 있어요. 빨간색 음료는 영어로 우리가 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인. 자, 와인 그러면 다 아, 포도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즙에 그 안에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서 이게 부패가, 발효는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이 부패가 돼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거에서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주류가 되면 이미 부패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패.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악을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저 피를 상징하는 저 와인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패한 그와 같은 와인이 되면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결코 상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 부패된 포도주를 사용하셨을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아니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하셨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만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기간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그렇죠, 이 유월절을 뭘로 바꿔주냐?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자, 예수님은 왜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냐?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유월절에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그게 언제쯤이냐? 3월 말에서 4월 초. 우리 태양력으로 했을 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때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때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그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는데,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과 함께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게 뭐예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음식을 예수님이 드셨어요. 자, 구약시대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피가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게 하신 것, 이거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도록 제정해 놓으신 것과 같은 명절인데, 이것은 뭘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에 제거하는 것, 이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명절이에요. 예표였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게 예표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면서 신약시대를 여신 다음에는 이 주의 만찬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이거를 되돌아보는 이와 같은 기념 행사가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결코 내 살을 찢어다가 이렇게 뜯어다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만찬에 나온 두 가지 요소, 빵과 그 다음에 포도즙 아니면 포도주스는 그분의 찢겨진 몸, 그분의 흘린 피를 상징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아까 봤던 그 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빵은 누룩 없는 빵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부터 연이어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무교절, 무교, 교할 때 교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 이걸 얘기할 때 무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잼 성경 가서 보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 개역은 무교병, 병은 떡이란 뜻입니다. 무교병이 아니고 떡을 모른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바로 그 첫째 날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혼은 구약시대에는 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냐,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그 제거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누구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누구 해석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가서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일단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악의, 그렇죠? 사악함, 그 다음에 오래된 거, 그렇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은 걸 어떻게 기념을 하냐,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다 하는 거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많은 교회들이 카스테라, 그렇죠? 또 누룩이 들어있는 일반 빵, 뭐 이렇게 누룩 집어넣고 뭐 해갖고는 빵을 사서, 또 심지어 만들지도 않고 빵집에서 빵을 사서 성만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큰 교회들은 이거 언제 만드냐, 이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저 성병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를 사다가 성도들께 다 나눠주는 이러한 얼음에서 부정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를.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된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우상 숭배용이 빵 조각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만 알고 그분을 기억하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한 분들이 있는데, 상징물이 바른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 안에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징물이 바른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거다. 또 알면서도 저렇게 하면 그건 위선의 행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위선의 죄를 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신부가 이 앞에 서서, 그래서 이제 이 빵을 주는데 다 나오라 그래갖고, 그래서 입에 혀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요 안에서 쏙 밀어 넣어줍니다. 쏙 밀어 넣어줘요. 이렇게 해야 이제 그날 미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는 사제만 마시고 포도주는 아예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빵 조각을 저렇게 밀어 넣는 저런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나 하는 일이지 기독교 목사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아주 가증한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전쯤에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좀 제대로 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연수동에 있는 한 감리교회를 갔습니다. 수요일 날 갔는데 목사가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더니 다 나와서 하나씩 입속에 빵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안 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건 카톨릭 교회 사제가 하는 일이지 개신교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렇게 하면 무슨 목사의 권위가 서는 줄 알고 저런 사악한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행위를 하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목사들 가운데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천주교 사제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로만 칼라라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자는 바퍼라는 사람의 바퍼.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또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사람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신부처럼 로만 칼라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 나는 천주교 사제다. 당신들은 평신도고 나는 사제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저걸 하면은 자기가 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리스트.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거하신 구약시대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서 내가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런 로만 칼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만 칼라를 애용하는 목사들의 교단 배경을 조사하면 대개 천주교와 연합하는 그런 교단이고 WCC, NCC 이런 데 가입돼서 말 그대로 천주교 하나가 되는 일치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로만 칼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와 잘 소통하는 루터교, 성공회,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종교 통합하는 데가 감리교, 미국에서는 가장 리버럴하게 종교 통합하고 하는 데가 미국의 연합장로교, 이런 데 목사들이 저런 로만 칼라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주교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바빌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 여기에 바빌론 종교 체제, 이것이 하나의 나중에 커다란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면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이 음녀 바빌론 체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체제가, 그게 바빌론 음녀 체제 천주교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천주교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성경 문제도 다 천주교와 기독교 여기에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선정하거나 뭘 할 때 절대 천주교 것, 본문도 천주교 건 안 되는 거고, 어떤 형식도 천주교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와 같은 용어도 천주교 건 안 되는 거고, 의상도 천주교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제사장 체계를 없애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런 모든 형식적인 거, 가식적인 거, 의식적인 이런 모든 거를 예수님이 치워놓으신 거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의 만찬에는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 누룩 없는 포도즙을 사용을 해야 돼요.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역시 포도즙 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즙, 다시 말해 포도주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포도즙이 부패가 돼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수한 그 몸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무리들이 이런 이유로 포도주스, 와인을 사용해요. 여기 가서 보면은 영어, 제가 가서 구글에 가서 여러분에게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세 장을 뽑아온 겁니다. 자, 그레이프 주스를 사용해야 되냐?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와인,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런 와인을 사용해야 되냐, 그레이프 주스를 사용해야 되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와인이라고 한 말은, 그거는 와인이라고 한 말 자체에 두 개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동형이의어예요. 그러니까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되는 거예요,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여기도 가서 보면 제목이 뭐냐, 왜 많은 교회들이 포도주스를 사용하냐, 주의 만찬에서.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스를 사용하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다 포도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왜 포도주스? 여러분, 이건 마켓에 가면은 100% 포도주스가 있잖아요. 보면 똑같잖아요. 와인하고 똑같이 빨갛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왜 많은 교회에서 와인을 사용하는데 그게 왜 포도 주스냐. 아,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아, 거기 가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한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러면 와인을 팔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쓰냐, 0% 와인, 그렇게 써요. 0% 와인, 그리고 주의 만찬을 위한 용.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건 뭐예요? 포도 즙이라고 한 얘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0% 와인. 그걸 팔아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이 알코올이 0%짜리를 써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가서 이것도 하나 제가 보일게요. Why no wine in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왜 포도주는 안 됩니까? 예, 이런 아티클이 많은 거예요. 찾아보시면 구글에. 그러니까 많은 성경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성경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할 때 뭘 사용해요? 와인을 사용하는데 와인이 0%짜리다. 그게 뭐예요? 예, 그레이프 주스를 이제 사용을 한다. 자, 이게 그레이프 주스, 포도 주스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킹잼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게 뭐예요? 포도죠. 포도를 누르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포도즙. 예수님이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내가 이제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포도즙,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영어 성경, 그리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즙을 사용하셨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즙. 자, 그러면 와인이라고 한 그런 단어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와인은 동형 이의어예요. 영어로 우리가 호모그래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형태는 같은데 뜻이 두 가지나 세 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리. 여러분 다리 그러면 다리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결된 다리. 이것도 다리고 여러분 이것도 다리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다리 그러면 다리는 다리 둘 다가 다리인데 이게 이런 브릿지로서의 다리냐? 레그로스의 다르냐가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형태는 똑같아요. 다리인데 이게 브릿지로서의 다리가 있고 내 발에 이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배는 더구나 세 가지가 있어요. 배 그러면 배 있잖아. 보트. 그렇죠? 이거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우리 배도 이것도 있고 먹는 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배인데 뜻이 다 다르잖아. 이게 호모그래프, 동형 이의어예요. 동형 이의어. 영어에서는 와인이라고 한 말이 동형 이의어예요. 그래서 와인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어도 그렇고 하나는 포도즙 틀에서 갓 짜내서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즙을 이야기할 때도 와인이고 그 즙이 오랫동안 이렇게 밖에 있으면은 그러면 균이 이제 들어가서 부패시키는 균이 들어가면 그러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돼요. 그래서 포도즙도 와인이고 포도주도 와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11월 아마 셋째 목요일인가 넷째 목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 추수감사절에 보통 이제 칠면조를 먹어요. 그 칠면조를 먹을 때 칠면조 고기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물기가 있고 이렇게 좀 그렇지 않고 퍽퍽해요 고기가. 그걸 먹기 위해서 뭘 같이 먹냐? 크랜베리 와인이라고 하는 빨간색 크랜베리 주스를 먹는데 거기 가서 보면 크랜베리 주스라고 돼 있지 않고 크랜베리 와인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 병을 사면 이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걸 다 먹나 보다. 애들부터 다 그걸 먹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크랜베리 주스라는 거예요. 크랜베리를 짜낸 그 주스를 표현할 때 크랜베리 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와인은 많은 경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와인도 이야기하고 크랜베리 와인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와인은 이거는 발효가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즙을 이야기할 때도 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와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용례별로 이걸 다 구분해서 번역을 해야 돼. 이게 술인가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인가 아니면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와 같은 포도, 주스, 즙인가 이런 거를 잘 문맥을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먹을 거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 같을 때 먹을 거하고 그다음에 마실 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빵과 포도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유대 땅에서는 빵과 포도즙.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확을 하면은 그러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이나 보리를 이제 수확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타작마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걸 타작을 해갖고 껍데기다 날리고, 그리고 알곡을 모아갖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가 엄청 많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어떻게 돼서? 포도에서 즙을 짜야 되는 거예요. 즙. 그렇죠? 자, 그럼 포도즙, 포도에서 즙을 짜려고 할 때 요만한 그릇을 놓고 이렇게 즙을 짜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유대인들의 포도즙 틀은 굉장히 커요. 바위 같은 데들 이거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에 있는 거 가서 보시면은 저 안에다 포도를 가서 집어 넣는 거예요. 산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으깨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은 즙이 밑으로 모이겠죠? 빨간 즙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틀을 와인 프레스라고 그랬어요. 와인 프레스. 자, 그래서 욥기 24장 11절 가서 보면, 이들이 그들의 성벽 안에서 기름을 만들고 그들의 포도즙 틀을 밟으며, 우리 같으면 틀을 눌러야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틀을 눌러갖고, 요만한 틀이 있으면 이걸 눌러갖고 포도즙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엄청 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사야서 16장 10절 가서 보면, 그들의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를 밟는 자들이 밟아서 포도즙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타작마당하고 포도즙 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밀가루 뽑아낼 수 있고, 이게 있어야 포도즙을 뽑아내야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거기다 뭘 넣어두는 거겠어요? 밀가루를 넣어두는 거예요. 창고에는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쳐난다.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발로 으깨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온단 말이에요. 포도즙. 그러니까 와인 프레스에서는 발로 밟아서 으깨면 와인이 나오는데, 그 와인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나오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1년 동안 먹고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어떻게 그걸 먹고 1년 동안 살겠어요? 남자들이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그냥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개혁성도 똑같이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아, 포도즙 틀에서는 이걸 밟으면은 포도즙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제대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도즙 틀, 와인 프레스에서 사람들이 발로 포도를 밟아서 으깨면 뭐가 나와요? 포도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와인이 나오는데 그 와인은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즙이다. 자, 그럼 성경에 와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231회가 나옵니다. 231회. 근데 개역성경은 이렇게 230일에 나오는 와인의 대부분을 다 포도주로 번역을 했어요. 포도주. 그런데 실상은 어떤 것이 옳으냐? 거의 대부분을 다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 옳다.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나타난 그분이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봐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누구를 만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야.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 했냐? 킹제임 성경에 가서 보면 살렘한 멜기세덱은 개역 성경에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렇죠. 근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을 아브라함에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술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빵과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 이건 뭐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로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주의 만찬 같은 거가 연결이 돼도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이와 같은 포도 주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되면은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 여기에도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 다 술 취하게 만들었다. 그런 번역 맞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만들어서 새 포도즙을, 더 좋은 포도즙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금하는, 성경에서 술을 금하자,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도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술을 퍼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술을 만들어서 퍼먹여서 그래서 취하도록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를 짜서 주스를 만드는 그런 틀은 이름 뭐예요? 와인 프레스, 와인을 프레스하는 거다. 와인은 와인에서 나온 거예요. 와인, 와인은 포도나무 그런 뜻이에요. 포도나무 열매, 이게 이제 그레이프가 이제 되는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 포도즙 틀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갖다 놓고 으깨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예, 포도즙이 나오니까 포도즙 틀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개역성경은 계시록 14장 19절 가서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발로 직접 으깨서 이 사람들의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와서 300스타디온인가 이제 1440스타디온인가요? 계시록에 가면 그렇게 흘러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포도즙 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구약성경에는 아까 가서 보니까 포도즙 틀이라고 제대로 돼 있고 지금 신약으로 넘으면 포도주 틀로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신약 번역한 사람하고 구약 번역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서로 비교를 안 해서 지난 100년 동안 그래서 다른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서. 예. 그래서 개역성경 가서 보면 구약성경엔 유다인으로 돼 있고 신약성경 유대인으로 돼 있어. 똑같은 주가. 왜 그래요? 신약성경 번역한 사람, 구약성경 번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갖고 두 개를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 단어가 똑같은 주, J-E-W인데 하나는 유다인, 하나는 유대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실한 성경을 지금 100년 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다. 와인프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즙 틀 똑같이 번역이 돼야 이걸 누르면 포도즙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금종력 같은 경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다. 포도즙에서 포도를 으깨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엄청난 규모의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직접 발로 으깨서 사람들이 피를 짜내는 이와 같은 심판이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포도즙이 맞냐 포도주가 맞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가서 보면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단 부대가 나오잖아요. 바틀. 부대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고, 양이나 염소가 있잖아요. 옛날엔 부대가 다른 게 없었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은 여기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목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를 다 묶어요. 이걸 묶고서 이걸 말리면은 그러면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죽 부대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부대는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근데 가죽 부대에 이 발효가 다 끝난 포도주를 이 안에 쑥 집어넣으면 발효가 다 끝났으니까 탄산가스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오래 둬도 안 나오니까 부대가 안 터져요. 부대가. 근데 새 포도즙을 그 안에 넣으면은 드디어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글부글 부글부글 되면서 탄산가스가 나오니까 이게 불어나잖아요. 이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씀드린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 여기 이게 네 군데를 다 맨 왔는데 이게 불어나니까 나중에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펑 하고 터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대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포도즙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포도주라 그러면 안 맞는 거. 포도주는 발효가 이미 됐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더 나오질 않습니다. 오래 둬도. 그래서 이게 포도즙이라고 번역이 돼야, 그래야 성경이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럼 옛날에 이렇게 포도즙을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했느냐.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포도즙을 끓여갖고 잼같이 만들어갖고 필요할 때만 이걸 물에 타서 먹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1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제가 오늘 반즈 주석을 가서 봤습니다. 유명한 반즈 주석을 가서 봤더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고대인들은 새 포도즙을 발효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 특별한 맛을 지닌 상태로 보존하여 아침에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자,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 그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새 포도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신선하게 보존을 해야 그거,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아침에 알코올이 있는 걸 마시면 안 되니까. 신선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가서 보니까 항아리를 꺼내서 내부와 외부에 역청을 바르고 항아리에다가 이 포도가 완전히 밟히기 전에 포도에서 흘러나온 주스를 그 안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밀봉이 되도록 코르크 마개를 이 안에 채우고, 그런 다음은 찬물 탱크에 이걸 담그거나 차가운 모래에게 묻어두고 6주나 2주, 2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하면,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내용물이 1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서, 그래서 포도가 나오는 철에 포도즙 틀에다 넣고 포도즙을 만든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포도즙을 1년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로운 프레시한 이와 같은 포도즙을 마셨다. 이게 지금 반지의 주석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왕 포도즙, 포도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는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가 나오고, 여기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물을 와인으로 바꿔주세요. 물을 와인으로 이제 바꿔주세요. 자, 그럼 여기 와인은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물을 와인으로 이제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걸 다 마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마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마신 게 아니라 포도즙이 된 그 물을 마시고, 그걸 맛보고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종들은 알잖아요.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어도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킹제임 성경에 다 좋은 포도즙이라고 이제 이게 번역이 돼 있는데, 개역 성경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 이거 포도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와인이 포도주라고 얘기하냐? 이거 잔치 아니냐? 그 당시 장치 풍습은 처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기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지면 그 술이 취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이 포도주를 내놔도 그래도 사람들이 맛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퍼먹어도 괜찮다. 싸구려 포도주를 이제 나중에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 와인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죠. 자, 나중에 나온 와인을 사람들이 다 맛을 봤는데 뭐라 그래요? 처음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보다 더 좋다. 그 얘기는 미각이 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미각이 둔해져 갖고 싸구려 와인이 나와도 그렇죠. 뭐 좋다 그러고 퍼마실 텐데 이게 미각이 술 기운에 의해서 둔해지지 않았으니까 맛을 보더니 아니 아까 것보다 더 좋은 와인이 나왔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즙. 여기 나오는 더 좋은 포도즙이 아까 반지 주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먹기 위해서 그렇죠. 1년 동안 저장해준 이와 같은 그 좋은 포도즙. 이거는 양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 100명이든 200명이 모이면 그 많은 사람의 그 좋은 포도즙을 주려고 하면은 그게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포도즙으로 번역이 돼야만 그래야 더 좋은 포도즙. 맛의 감각을 잃지 않고 그 맛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알았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술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술을 미워해요. 잠언 가서 보면 술은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냐? 정말 너무 고민돼서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독주를 주라 그랬어요. 그거 외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첫 번째 잘못이 뭐예요? 포도주를 먹고 다 빨가벗고 그러고선 자기 아들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서, 그렇죠? 이 책망을 당하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느 면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도 술을 잔뜩 먹고 술고래가 되고, 예, 이 사람들에게 술을 막 퍼갖고 100명, 200명의 술 잔뜩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앞뒤 문맥을 봐도 더 좋은 포도즙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는 감각이 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 처음에 이 사람들이 먹었던 게 포도주스라고 하는 걸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코올, 와인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마군 적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아, 이제 오순절 이 강림일에, 아, 성령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나라 말로 타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 충만하다고 하는데 새 포도즙이 꽉 차서 새 포도즙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서 보면 뉴 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뉴 와인. 뉴 와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2군데가 나와요. 뉴 와인. 구약에 13군데가 나오고 신약에 9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와인 프레스에서 포도를 으깨갖고 짜면 뭐가 나와요? 새 포도주가 나와요? 새 포도즙이 나와요? 뉴 와인이 나와요. 새 포도즙이 나와서 성경에 나오는 22군데가 다 새 포도즙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새 포도즙. 자, 구약에서 가장 명확한 것은 이사야에서 65장 8절에 있어요. 65장 8절 가서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아서, 여러분 포도송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포도즙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여과 같은 포도주스 이거기 때문에 새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것 안에 복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포도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새 포도즙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것 안에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뉴 와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온 22군데가 다 새 포도즙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오는 뉴 와인은 그리스어 글레오쿠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데, 이 수출용 번호가 1098입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즙, 포도주스 아니면 포도즙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타 언어들을 막 말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새 포도즙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사도행전 2장의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를 새 포도즙으로 지금 충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니까 세계 도처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그런 고향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이탈리 말도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서 페르시아 말도 나오고, 어떤 사람 프랑스 말도 나오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도 나오고 중국말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고, 이래서 이런 걸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런 제자들의 입에서 외국말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독실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의심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2절에. 근데 13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 왜 새 포도주라고 하면 안 되느냐. 여기에 조롱한다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조롱한다. 조롱한다. 자, 조롱한다는 말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막 말을 쏟아내는 걸 보고 이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롱의 내용이 뭐냐?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로 충만해서 새 포도주로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롱의 내용은 뭐냐? 아니 저 사람들은 아무리 마셔도 취할 수 없는 포도즙을 잔뜩 마시고 지금 취해 있어. 그렇죠? 심지어 아이들도 아무리 마셔도 취할 수 없는 포도주스를 마시고 그러곤 지금 취해갖고 다른 나라 말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그 사람들이 취해 있다고 하면 그건 조롱거리가 아니잖아요. 알코올 잔뜩 마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취해갖고 무슨 일을 벌이는 거니까 조롱거리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포도주스,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그런 포도주스를 잔뜩 마시고 그러고 나서는 취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이거 아주 심한 그런 조롱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겨우 낮에 3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런 거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조롱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조롱,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니까 우리를 조롱하지 마시오. 우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뉴 와인도 새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만 조롱했다고 하는 그 말하고 매치가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포도주에서 잠깐 설명하고 마칩니다. 포도주는, 예, 성경은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를 직간접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술로 인한 재난과 피해를 자주 언급을 해요.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처음 언급될 때 이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노아가 다 벌거벗었잖아요. 아들들에게 수치거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이후로 포도주는 죄와 수치의 상징으로 쓰였고 그 이후에도 포도주로 인한 나쁜 사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잠언에 가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 아니면 술은 사람을 속이고 조롱하게 하는 거고 재난을 불러오고 슬픔을 가져오며 실수하게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물질을 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이나 민수기 6장 3절인데 가서 보면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취하는 것은 사악한 자의 특징이다. 여러 군데서 술 먹는 것에 대한 이런 경고를 주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술 먹으라고 권고하는 것도 저주받을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금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마셔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다니엘 아니면 레갑 사람들 이런 사람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21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 가서 보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술 마시고 해롱해롱 이렇게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진실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해롱해롱대고 여러분 예수님이 술 취해서 다니고 그리고 그런 간혼인잔치에 100명, 200명, 수백 명 다 술 먹여서 해롱해롱되게 만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타원으로 말하는 그거 얘기할 때 그 술에 취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걸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포도즙, 포도주,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동형이의어다. 그래서 갓 짠에서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주스도 와인이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패해서 발효가 된 이 포도주도 와인이다. 성경에 와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알코올이 들어간 와인인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이 와인, 포도주스인가. 그러니까 포도주, 포도즙 이 두 개를 앞뒤 문맥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읽어야 되고, 우리 킹제임스 음정력 성경은 이거를 잘 판단해서 포도즙, 포도주를 잘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향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뭘 사용해요?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면 와인을 사는데 어떤 거예요? 포도주스를 사면 그 안에 알코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걸 사용을 해서 주의 만찬 때 사용을 해야 그게 아무런 누룩이 들지 않고 흠이 없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 빵 조각 이거 만들 때도 어떻게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구워갖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딱 짜게 하면은 그럼 이게 쪼개지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깨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몸이 찢어진 거, 영어로 broken 된 거예요. broken, break, broken 된 그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순수한 피, 순수한 그와 같은 몸을, 살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이 누룩이 들지 않는 빵과 누룩이 들지 않는 이와 같은 즙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성경대로 믿는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그 교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절대 이 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카스테라 뭐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천주교에서 만든 성병이라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개혁성경은 많은 좋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좋은 성경이지만, 또 동시에 그 안에 많은 번역의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교리의 충돌이 발생한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1611년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만인을 위해서 만국의 공통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고, 이거를 우리말답게 유대 크리스찬 그런 정서, 철학, 이와 같은 그 사상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또 우리말 문법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게 킹제임스 음정력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음정력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 이걸 여러분에게 권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